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8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거룩한 날로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온데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만을 증거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는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냅니다. 그가 받아온 성적표입니다. 성적표에는 미술, 가, 음악, 가 이런 성적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믿음에 있어서 그 성적이 가라는 아주 참혹한 성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들을 또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우구이 축제가 있었어서 그때에 맞춰서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보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찬찬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정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왔고 이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2-3주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과 상당히 긴밀한 연결 속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대화와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에 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서 대표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는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도 우리가 그때 살펴보면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질병 안에 가두어진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어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실로암 연못에서 씻음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날도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죠. 이러므로써 그 안식일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병자 다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중병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건 다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육적인 치유만을 목적으로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죄라는 부분이 상당히 깊게 관여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고 그 죄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치유를 행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하는 말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엉뚱한 요구를 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작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겪는 일들과 상당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앉아서 그 구걸하던 그 거린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맹인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유의깊게 봐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 질문은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다. 네가 눈을 뜨게 된 어떤 정황과 어떤 과정이 어떻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묻는 사람은 자신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설명을 이 맹인된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대답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과 진흙을 발라서 나왔다라는 것과 어느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까? 이 맹인데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와 진흙 중에 그가 가지는 보다 확고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진흙이죠. 이 예수에 대해서는 이 맹인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예수를 직접 그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물었던 물음도 누구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맹인이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에게 똑같은 물음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앞서서 그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으로 물었을지 몰라요.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하여서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그 진실을 규명하여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든지 아니면 앉은뱅이를 일으켰다든지 문둥병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만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행한 일이 아닌 것을 밝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맹인이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그를 고친 것이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물음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도 이 맹인이 답하는 것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진흙을 발라서 나왔다라는 이 대답이 만족스러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다른 맹인들도 진흙만 바르면 다 눈을 뜨는 건가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 맹인에게 할 때에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분명한 대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맹인은 기껏 그 대답한다라는 것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었었겠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과 의구심에서 묻는 질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묻는 물음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스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질문도 이런 질문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죽고 나서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물음이고 질문입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답하는 그 답의 수준은 이 맹인이 하고 있는 답의 수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흙을 발랐더니 우리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정도의 답밖에 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혹시 발견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믿으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 물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를 얻게 되었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남자 제자반에서 한 분이 자신은 원래 교회도 이렇게 다니지 않았고 별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를 찾아왔는데 앞에서 성가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그 얼굴이 평안스러워 보이는지 그 성가대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집사님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회 성가대였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도 누군가에게는 꼭 그렇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설득력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제자반에서도 자기는 예전에 이 기독교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비판적이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 다니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자기도 한번 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안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성경에 대한 확신이 어느 순간 어떻게 자리했는지 분명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그 한국의 친구들과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 예수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너 목사님처럼 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요즘 바쁘다 성경 공부만 하라고 바쁘다 너 목사 하려고 그러냐 이런 대답을 들어가면서 지금 하루하루 사시고 계십니다. 누군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저기 김동준 집사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식의 내용과 우리의 경험의 범위 내에서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이것이 그의 경험의 처음이고 또 그의 경험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개어서 그것을 눈에다가 바른 사실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도 이 소경은 모르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그 진흙을 바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소경을 보시고 그 소경에게 다가오셨던 그 사실조차도 이 소경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맹장 수술을 받았고 뭐 다른 수술도 받았습니다만 병실에 누워서 수술실에 누워서 마취의가 와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입원실에 내가 누워있는 거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자니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고 수술 자국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구나, 이 정도를 아는 거죠. 예전에는 그 내시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하면서도 자기 속을 이렇게 보게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요 근래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죠. 그러면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내시경 끝났고 별일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는데 내시경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환자들은 의사한테 따지더랍니다. 아니, 언제 내시경 했냐고, 당신 거짓말 치는 거지, 치료비 내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입니다. 그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물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아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시체는 생각할 수도 없고 감정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주위가 시끌시끌하더니 눈을 떠보라 그래서 눈을 떴고 일어나라 그래서 힘줘서 일어나서 살게 되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 들을 수도 있었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살았냐에 대하여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선상에 놓여 있어서 그 사이에는 불연속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닿을 수 없는 그 선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오는 것은 그것은 신비롭다라고 항상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요한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누구나가 본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객관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그 객관성의 근거를 제시하니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우동 먹었는데 맛있다. 어디서 먹었는데? 중국집. 중국집 어디 있는데? 은행 옆에. 은행은 어디 있는데? 중국집 옆에. 우리의 식의 대답이 이런 식밖에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우동이 맛있어서 찾아가려고 해도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간에 경로가 없고 어느 방향이 없고 거리도 없이 그냥 다 답이 붕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먹긴 먹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또는 내가 믿은 이 신앙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객관적이지도 않은데 객관적인 것처럼 우겨대요. 이런 사실, 이런 우리 자신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이제 서로 토의를 하면 우리는 항상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겨요. 그 우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인내 있게 대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또 답답하게 여기고 있죠.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쳐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죠. 이 자리가 좋은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에서 우리는 보다 고급한 신분의 자리로 우리는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우길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25절을 한번 보시죠. 9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 쫙 그시고 꽃표, 별표, 진달래표, 국화표, 당구장 표시 해놓으십시오. 지금 그 주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 맹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진흙을 발랐더니 떠졌더라라는 대답밖에 못해요. 이 대답은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객관성과 어떤 논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그런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 전에는 맹인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결과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 맹인이 정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낱 거린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눈을 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우리 마음에 분명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우리 마음이 자신감이 넘치고 우리 안에 흥분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물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해가 되시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이다, 미쳤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내가 눈을 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꿀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 확신에 찬 그 고백과 그 자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말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저도 헷갈려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헷갈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객관성과 논리성에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눈뜬 사실을 숨기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미쳤다고 하니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눈깔을 빼놓고 살다가 주일날 이때만 되면 눈깔 껴놓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자는 그 눈뜬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아는 자는 이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다 드러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분명한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뜬 자라면 그 뜬 눈으로 이제 앞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